역대기 학원입니다. 오늘 마저 끝내보겠습니다. 34장 8절에서 28절 율법서를 발견했답니다. 요시아 왕, 이제 남유다 왕국의 거의 마지막 거진 마지막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율법서를 발견했다. 이것이 아마도 신명기가 아니었는가 하고 학자들은 추측하죠. 이 이야기는 뭐 이 신명기의 역사서 열왕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과정 중에 요시아는 성전 보수를 명했고 그 보수 과정 중에서 신명기를 발견한 것이죠. 8절 요시아는 나라와 하느님의 집을 정화한 다음 그의 통치 제18년에 아찰야의 아들 사판과 마세야 성주와 요아하즈의 아들 요아키록간을 보내어 주사기 하느님의 집을 보수하게 하였다. 그리고 14절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온 돈을 꺼내고 있는데 힐키야 사제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였다. 18에서 19절 그러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그런데 힐키야 사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며 임금 앞에서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이 책을 읽고 요시아 왕이 드러내는 표현은 이제 전형적인 신명기 신학의 결론인데요. 21절 이 책에 쓰여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진 주님의 진노가 크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시아 왕은 곧 예언자에게 이에 대한 문의를 했고 자신 행한 종교개혁 덕분에 주님의 화를 당장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그 역대기 신학 또 극단적인 신명기 신학의 모습이 덧붙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 파스카 축제를 지냅니다. 35장 1절에서 19절 자, 히즈키야 왕 때 지난 시간 때 한번 거하게 파스카 축제를 치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요시아 왕 때 다시 한번 성대하게 치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히즈키야 왕 이후에 파스카 축제가 또 제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요시아 왕이 행한 파스카 축제는 역대기 저자에 의해서 최고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18절 사무엘 예언자 시대 이래 이스라엘에서 파스카 축제를 그렇게 지낸 적이 없었다. 어떤 이스라엘 임금도 요시아가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거기에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낸 것과 같은 파스카 축제는 지낸 적이 없었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뭐 파스카 축제도 축제입니다만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3절에서 요시아 왕이 거룩한 궤, 계약의 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요. 3절 보면 그는 또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그리고 주님께 성별된 레위인들에게 일렀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주님의 집 안에 그냥 두시오. 더 이상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필요가 없어. 그대들은 이제 주 그대들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시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을 세우고 계약의 궤를 지성소에 모신 이후에 성경의 어디에서도 신명기계 역사서 뭐 심지어 예언서들 뭐 지혜서까지 통틀어서요 안에서도 이 계약의 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학원에서 갑자기 요시아 왕이 남유다의 거짓 마지막 왕이 갑자기 계약의 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뒤 상황이 맞지 않은 것이 궤를 성전에 모신 이후에는 옮겨야 될 일이 없는데 요시아 왕은 이제 옮기지 말라고 묘한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또 뭐 레위인과 사제들의 어떤 직분을 나누는 것까지 첨가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열왕기에서는 솔로몬 이후에 어디에서도 계약의 궤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역대기 저자가 계약의 궤가 남유다 시대에도 성전에 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꾸밈으로써 이 성전의 정당성을 또 계약의 궤를 가지고도 또 옹호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도 계약의 궤가 이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면 되면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할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망할 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계약을 숨겼다는 이 유다의 전설과 자연스럽게 통하게 되고, 어쨌든 성전의 정당성을 이 계약의 궤의 존재를 통해서 띄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계약의 궤를 어디에 옮겼다 했습니까? 그 시나이산 아주 깊숙한 곳에 옮겼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마카베오기 학원을 보면 갑자기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계약의 궤를 옮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의 전승으로 볼 수가 있고요. 뭐 성경 자체가 역사죠. 뭐 지금과 같은 어떤 사실에 기반한 역사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의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그 안에서도 이런 계약의 궤 후반부의 이 신명기의 역사서나 마카베오 학원 이야기는 거의 전설에 가깝다. 그래서 이 계약의 궤를 이렇게 상대하는 이 성경 구약의 성경 저자들의 어떤 모습에서 도대체 계약의 궤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것인가라는 이 의문점은 사실 저도 남습니다. 일관된 관점을 사실은 좀 찾기 힘듭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신명기계 저자들은 계약의 궤를 또 좀 등한시하는 것 같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뭐 원래 이렇게 왔지만 그 돌 자체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훔쳐갔더라도 십계명은 남아있다. 그래서 뭐 의미 없다라고 하는데, 역대기에 들어와서 이 사재계 저자들은 또 이 계약에 대해서 또 남다른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재계 저자들이 더 이 하느님을 좀 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물질적으로 물질로서 그 하느님을 좀 판단하려 하죠. 왜냐하면은 성전이라는 것에 자기들의 신앙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이라는 것에 자기 신앙을 모아야 된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집착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 이 돌이라는 것, 계약의 궤라는 돌이라는 것도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과 물질이 합체로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들이 신명기계 역사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계약의 궤는 그 이후 유다교의 전통 안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다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그 미국의 뭐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 뭐 다 아시죠? 그 영화 가운데 하나가 그 계약의 궤를 찾아다니는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이었던 거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대 유대인들도 여전히 계약의 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구나.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막 뭐 찾아가고 독일 군들이 뺏으려고 하고 뭐 그것까지 전쟁이 이기려고 하고 막 영화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관심은 있으나 뭐 그런 시대나 뭐 종파에마다 분위기는 좀 다르다 정도 뭐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35장 20절에서 27절 요시야가 죽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하느님께 가장 충실했다라고 여겨지는 요시야 왕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전투에 나간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의 전투였죠. 죽고 버립니다. 전장에서 죽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당혹스러운 나머지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사실만 단편적으로 전할 뿐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는 데 반해서, 이 신명기 신학을 더욱 철저하고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이 역대기는 요시야 왕의 잘못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22절 보면,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물러서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요시야는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느코의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무깃도 병원으로 진군하였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역대기 저자다운 발상이죠. 뭘 잘하다가도 하나만 좀 잘못하면 하느님께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24절 그의 부하들은 그를 병거에서 옮겨 그의 두 번째 병거에 태우고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요시야는 죽고 말았다. 요시야가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철저한 신명기 신학의 기계적인 적용은 이제 유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역대기 저자의 처절한 노력이다라고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민족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 완전 소수가 되고 땅도 제대로 없고 성곽도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약소 민족이 그 제국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살아남고 현대로 넘어와서 지금은 거의 이 지구 전체를, 미국을 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기 신명기 신학은 세속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하느님께 충실하게 나하면 예전의 영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 맹목적인 확신은 분명 나라 재건에 대한 굳은 희망을 심어주었을 것이고 사직의 저자들의 탁월한 작전이었다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눈으로 역대기 신앙을 바라보기보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 안에서 그 신학을 평가하는 작업도 그래서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또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좀 구분해서 또 살필 필요가 있고 성서라는 책은 어떤 책도 버릴 것이 없고 우리가 전부 다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6장 17절 21절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입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멸망의 참상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19절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역대기는 유배 이후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유배 기간과 이후의 상황도 전합니다. 20절 그리고 칼대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유배기간은 거의 70년이었다라고 합니다. 21절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라는 말로 역대기 학원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어야 되는 책인데 해배가 되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11개 학원에서 해배를 전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희망은 이 역대기의 이 역사서 역대기 책에서 그 사적의 역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본격적인 희망의 재건에 대해서는 다른 책에서 다루기 때문에 역대기 학원은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몫을 그 희망의 실천적인 몫은 이제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로 이제 넘기는 그 편집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에즈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